반갑습니다.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성막성서를 공부하는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그러한 이 죄인이 그 자기의 죄를 느끼고 그가 성막성서를 향해서 다가가는 모습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이제 성소뜰의 경험과 또 성소에서의 경험을 마친 그러한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 휘장을 통과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특별히 그 휘장은 청색과 자색과 또 이 홍색으로 또 가는 배실로 공고하게 꼰 그러한 이 휘장이었지만은 거기에 금실을 덧대고 거기에다 천사의 모형들을 그렇게 이 새긴 그러한 이 휘장을, 상당한 두께의 휘장을 열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있었는데, 특별히 언약궤라고도 하는 그러한 이 법궤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그러한 이 두 돌비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해 봤지만은 이 법궤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특별히 가로와 세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5규빗, 2규빗 반과 1규빗 반이니까 1m 25cm 정도 되는 것과 75cm, 정확한 숫자는 아닌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 숫자보다 조금 적겠지만은 1m 25cm와 75cm 정도 되는 가로와 세로의 그러한 이 크기였고, 그리고 높이도 1규빗 반이기 때문에 75cm 정도 되는 그러한 이 높이의 이 궤를 조각목으로 짜고, 그리고 안과 밖을 다 금으로 싸라고 한 그러한 이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법궤 덮개인 그러한 이 시온좌에 관해서, 우리가 시온소에 관해서 공부를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지성소는 우리 소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지성소는 우리가 인친을 경험을 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인친다, 하나님께 인을,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하는 것들이 성경에 참 많은 곳에서 그렇게 나오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데, 제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인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인을 친다, 인을 받는다 하는 것은 과연 인받는 게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팔에 이렇게 베리칩을 박는 것인가? 아니면 666 한 도장을 받는 것인가? 뭐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설왕설래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볼 수가 있는데, 인치는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는 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인 아름다운 그 성품을 우리 속에 꼴 짓는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씨를,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제 성소뜰의 경험, 성소뜰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제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죄를 태우는 번제단에서 태우고 또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는 경험을 한 그러한 백성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가 정말 진설병상의 그러한 경험, 우리가 말씀으로 늘 거룩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또 분향단에서 기도가 늘 올라가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그렇게 통과한 백성이 정말 일곱 금 등대에서 나는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세상에 비춰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러한 느낌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늘 거룩해져가는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제 나중에는 드디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표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유대 광야에 성막 성소를 건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성소를 배우는 그러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법궤 시온자 속에 이 시온소 이 법궤의 덮개였던 이란 이 시온소 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온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장소라는 뜻으로 우리가 시온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곳의 이 모습은 두 그룹 천사를 그곳에 이렇게 조각 금으로 조각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많은 그러한 이 성전의 기명들 속에 특별히 일곱 금 등대는 정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걸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정금 한 달란트를 두드려서 그렇게 일곱 금 촛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공부할 수 있었는데 이 두 그룹 천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정금을 이렇게 두드려서 그렇게 두 천사를 그렇게 만들어라. 이 법궤 이 정거궤의 넓이가 2규빗 반과 1규빗 반의 그러한 넓이였기 때문에 이 덮개의 이 뚜껑의 그러한 이 크기도 마찬가지로 이 법궤의 두께와 넓이와 똑같은 그러한 넓이로 만들었을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황금으로 만든 그 뚜껑 위에 두 천사를 황금을 쳐서 연하게 그렇게 해서 두 그룹 천사를 그렇게 조각하라 그러고 그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히브리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쉐키나가 무슨 뜻인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찾아보니까 이거는 임재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 쉐키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속죄소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 있는 그러한 이 영광의 빛을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이다 영광의 빛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지시할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성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참 지성소와는 화려하고 엄숙하고 거룩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경은 다 묘사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지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법궤가 있을 것이고 법궤 위에 이 시온소가 있어서 두 천사가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얼굴을 연하여 마주보고 있는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인데 아, 그 모든 것들이 이 황금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나 또 이 성소의 벽을 뭘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시딤나무, 조각나무로 벽을 만들었지만 그 벽도 모두 다 황금으로 싼 그러한 벽면을 그렇게 삼면에 둘렀다는 것. 휘장 들어가는 그 면 빼고 나머지 면들에 그렇게 황금으로 벽이 쳐져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벽들에 비치는 그러한 이 천사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휘장의 천사의 모습들이 수놓아져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소의 덮개를 공부할 때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던 그 덮개는 사중구조로 되어 있었지만은 그 맨 안쪽에 있는 덮개는 청색과 홍색과 자색과 금실로 공고히 꼬았지만은 거기에 천사들을 무늬를 그렇게 수놓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 상상을 해보면은 이 지성소 안은 정말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렇게 비치고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 이 벽에는 황금벽에는 다 천사의 모습들이 이렇게 반사가 되어서 이 모든 면 속에서 천사의 모습들이 비치는 그래서 참으로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주위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엄숙한 모습이 지성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 법궤 정극의 뚜껑을 천사들로 그렇게 조각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헐 천사들에 둘러 쌓여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그 네 생물과 그룹 천사들에 대해서 에스겔이 본바들을 이렇게 적고 있는 걸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다 읽거나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곳에 보면은 그가 만난 이 그러한 그룹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신기한 묘사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발에 바퀴가 달려 있었고 또 눈들이 사방에 있어서 다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날개가 네 개가 있었다는 그러한 것들을 쭉 읽으면 알 수 있고 나중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전에 본 그러한 그룹들이었다는 것들을 그렇게 기술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모습들이 한 두 종류가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천사가 그룹 천사가 나오고 수랍 천사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어떤 천사는 날개가 넷이라는 천사들이 나오고 또 어떤 천사들은 날개가 여섯이라는 그러한 모습들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물론 신비에 속한 그러한 얘기들이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하늘에 꼭 가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면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의 지식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흥미를 가지고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하늘에 가면 우리가 천사들을 더 자세하게 그렇게 공부하게 될 것이고 눈으로 직접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특별히 이 내 생물에 관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특별히 내 생물에 관한 기록들이 좀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제가 잠깐 읽으면은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오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그러한 대목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 여기에서 우리는 어렴풋하게 이 내 생물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힌트를 좀 얻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내 생물의 얼굴이 한 면은 사람의 얼굴이었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과 하나는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런 이 것들을 적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품성의 다양한 면들을 상징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칠 때 네 이 세 지파씩 네면으로 사면으로 그렇게 진을 쳤는데 각 지파의 진의 기들도 꼭 이와 같은 그러한 형상으로 이 각 지파의 기들을 그렇게 이 세워놨던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하늘에 가야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네 생물들이 앉았는데 아마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올라간 그러한 자들이 아닐까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그러한 성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을 얘기하면서 또 내 생물에 관한 그러한 그 얘기들을 이렇게 계시록에도 자주 언급하고 적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 하늘 보좌 주위에는 보면은 내 생물들이 먼저 화답하고 24장로들이 그렇게 화답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14만 4천인이 모여서 그들이 큰 소리로 화답하는 모습들을 계시록 7장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는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하고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그 장막이 그들 위에 내려앉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 7장 15절 그 앞절에 있는 글들에 보면은 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는 이 14만 4천과 또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래서 이 땅에서 큰 환난과 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을 둘러진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지성소 위에 덮개도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룹들을 그렇게 조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늘에 나중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을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 천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시온소 위에 옆에 이렇게 천사들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아, 나중에 그 성막성소에는 이렇게 두 그룹 천사들만 만들어 놨지만은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만든 그 솔로몬 성전에는 그 지성소 안에 네 명의 천사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물론 이 시온 법궤 뚜껑 위에 그렇게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지만은 두 천사는 이 법궤 앞에 이 법궤 앞에 그렇게 그 앞에 두 천사가 그렇게 더 만들어져 있었던 걸. 그래서 아마 넷의 그룹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옹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솔로몬 그러한 성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 아, 우리 죄인이 성소뜰의 경험을 하고 정말 그가 죄를 버린 그러한 경험, 그 다음에 죄를 버렸지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죄를 버린 그 경험을, 거룩한 경험을 성소에서 계속 해나가는 그러한 백성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까지도 다다를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우리가 천사같이 앉아있을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성소의 문제를 이렇게 이 천사들의 모형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 그런데 우리 이 지성소의 경험은 특별히 심판의 경험과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지성소의 특별히 기별은 우리가 심판의 기별하고 참으로 영광성이 많은 그러한 기별이다. 아, 하늘에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전에 먼저는 조사하고 또 검토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심판을 받기 전에는 책들이 펴여져서 그렇게 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또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 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먼저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러면 심판하고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가? 예,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2300주야라는 그러한 아주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에 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는데, 그 2300주야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역사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긴 예언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2300주야의 공부를 잘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 성소의 기별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44년, 역사적으로 1844년에는 이 땅에 재림운동이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하고 그들이 이 1844년 특별히 10월 22일, 왜 그들이 10월 22일로 1844년을 전했느냐.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연 2300주야의 끝이 1844년이었고 그 1844년 그 해의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 오늘날로 치면은 10월 22일이었기 때문에 그 해.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대속죄일 날 그들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재림 운동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그날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성서를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아 그날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날이 아니고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대속죄일의 시작이었다는 것들을 그들이 성서를 통해서 공부했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성소에 이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속죄일에 관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심판을 베푸시는데 1844년 이후로는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났던 그 모든 사람들의 조사가 시작되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살아있는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고 죽었던 사람들도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아, 그들이 먼저 무덤에서 깨어날 것이고 구름 속으로 빨려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무덤에서 깨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살았다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담 이후로 죽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깨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어떠한 이유로 그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승천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지 못할까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 땅의 그 법정에서도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 있다면은 그 죄인이 정말로 죄인인지 정말로 죄가 이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지 아니면 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지는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필히 검토를 해보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판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온당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다고 생각하자고요. 아직 감옥은 가지 않고 경찰서에 잡혀 있습니다. 이제 재판 날짜가 다가와요. 그런데 재판 날짜가 있는데 미국에는 요즘도 순회 법정이라는 것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좀 떨어진 시골 마을에도 이 순회 법정이 있어서 제가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을 하다가 티켓을 끊겨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제가 이제 이 법정에 억울합니다. 법정에 가서 제가 한번 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전화를 걸었더니만 그곳에는 판사가 없기 때문에 순회 판사가 오는데 한 달 후에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어느 날 와라 하는 그런 통보를 제가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 법정이 있어요. 순회 법정이 있는데 한 100명의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나 뭐 죄를 지은 사람들 다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이 순회 판사가 왔는데 와가지고 내가 다음 마을로 또 빨리 가야 되니까 바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 100명이 다 뭐 억울한 사람도 있고 안 억울한 사람도 있지만 얼굴에 생김새가 당신을 이러니까 당신은 뭐 5년, 당신은 티켓이 맞네요. 벌금 얼마 이렇게 만약에 하고 가버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법정도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한데 하늘에 하물며 하늘에 올라가고 또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러한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는데 이가 정말 하늘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지 않고 또 살펴보지 않는다면은 참으로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나 의로우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실은 심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또 지금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은 하늘에서 하늘 법정에서 책들이 펴이고 심판을 베푸는 이유는 이 하늘에서 있었던 여러분들이 전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루스벨로부터 시작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사단이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사람들도 없다, 또 지키기에도 어렵다는 그러한 고소를 한 상태였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떠나가는 모습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바라봤어요. 바라봤고 그 다음에 죄 짓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이, 하늘의 거민, 우주의 거민들이 이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는 아무나 하늘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결심만 한다면 누구나 다 하늘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심판을 베푸시는가? 하나님께는 심판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성소뜰의 경험, 그가 이제 내가 정말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회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인지, 그러나 그 한 번의 회개의 경험, 한 번의 회심의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된다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스무 살 때 하나님께 정말 맹세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은 그 위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혹 이제 30대 때, 20대 때 했던 그러한 혼란, 그러한 그 회심의 경험을 오늘날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넘어지십니까? 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성소뜰의 경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이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했고, 또 내 죄를 불에 다 태웠고 또 물두멍에서 씻는 그러한 이 침례의 경험을 했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가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그 회개한 상태, 죄 없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성소의 경험, 그래서 우리가 늘 성화되는, 거룩해지는 그러한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하늘 법정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늘 그가 다시 일어서고, 그 마음에 비록 그가 실수들이 있었고 또 잘못된 점들이 있었지만 그가 그 마음의 중심이 늘 지성소를 향해서 갔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되어서 이제는 그 죄와 상관없는 믿음의 증거들이 그의 인생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늘의 책들이 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래서 참 합리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늘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판명이 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의 인생을 살펴보는 일이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 후에 하늘에 가면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천년 동안 뭘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겠다. 왕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또다시 참여할 건데, 그때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정말로 거룩하게 이 땅에 살았는데 하늘에 오지 못할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아, 내 아버지가 참 거룩했는데, 아니면은 내 자녀가, 아니면 내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참 거룩하게 사셨는데 왜 이들은 하늘에 오지 못했을까요? 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파노라마처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왜 오지 못했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의롭게 살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들이 그날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들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성품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가 하늘을 사모하는 것보다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달콤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그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우리가 하늘에서 천년 동안 할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그러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또 죄인이 어떻게 성소들의 경험과 또 성소의 경험과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의롭게 설 수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지성소의 기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다면은 어떤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재판하는 날을 아주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의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고 나의 억울함이 신원이 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그 심판이 두려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아직 버리지 않은 죄들,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나의 인생의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은 분명히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심판을 맞을 것인가는 우리가 우리 각자의 그 인생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깐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룹 천사들을 이 지성소 이 안에 법궤 뚜껑에 이 그룹 천사들을 이 만들어 놓으신 그 뜻, 아, 너희가 이제 정말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이 땅에 서다가 나의 율법을 옹호하다가 나의 마지막 증인이 되었다가 하늘에서 나와 함께 내 보좌 주변에서 같이 지내자는 그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두 그룹 천사에 달려 있는 뜻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은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그런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 대속죄일에 관한 그러한 문제들을 공부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결국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성막성소를 통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